7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그토록 위대한 소설가가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상적 사회주의를 신봉하였는데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체포됩니다. 사형선고까지 받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사형집행하는 척하다가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후에 그때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사형수의 몸이 되어 최후의 5분이 주어졌다. 28년을 살아오면서 5분이 이처럼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5분을 어떻게 쓸까?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을 정리해보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자연을 둘러보는데 쓰기로 작정했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다.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려는 순간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 28년이란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하는 것이 후회되었다. 사형장에서 살아나온 후 이처럼 사형 전 5분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5분의 소중함을 경험한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함께 사형장에서 사면을 받은 모든 젊은이들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의 공포와 충격으로 백발이 되었다고. 사실 도스토옙스키니까 그와 같은 사형의 공포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멋진 소설의 소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백발이 되고도 남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위대한 삶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을까요? 물론 도스토옙스키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평생을 자랑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향한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위대한 삶의 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칠칠절은 잘 아시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세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위대한 삶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봉독해드린 바로 이 명령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우님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년 새 절기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다면 대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신정, 구정, 추석을 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와 위대한 삶이 그러면 관계가 있을까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은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어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때는 요즘처럼 차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비행기는 더군다나 없고 어디를 가나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도 위험이지만 많은 여비가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도 여비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은 걸렸습니다. 절기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7일간 지켰습니다.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면 잠시 후 또 오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축제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 또 장막절이 돌아옵니다. 자,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처럼 첫 해 세절기를 잘 지켰다고 가정하십시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는 보스턴에서 1년에 3번씩 한국을 오고 가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옵니다.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것도 비즈니스가 있어서 한국만 다녀오면은 돈이 생긴다면 좀 이야기는 다릅니다. 도리어 돈을 쓰고 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하기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년에 세 차례 축제를 보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야 40년과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처럼 정착민으로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만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쯤이야 문제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상 1년을 지내다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 또 가야 되고 돌아오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첫 해만 가면 됩니까? 다음 해가 오면은 똑같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즐겁게 다녔을까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런 아이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했을 줄 압니다. 광야 생활이나 다름없네. 광야 생활에서도 늘 떠돌아다녔는데 여기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떠나야 하니 말일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쉬고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서 싫었습니다. 설마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쁨으로 지켰겠지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들이 어떠했는지 그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 시절 궁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묵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다른 절기는 지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떠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길은 사형틀에 잠시 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년에 세 번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세 번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나요? 떠나길 거부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남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11장 마지막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매한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떠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 신앙이 굳게 자리를 잡게 된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군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전 5분간을 그토록 귀중히 여겼다면 저는 군대 3년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저의 기억에 깊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떠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 집을 떠나 잠시 유학이나 연수와 계신 분 많으십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1년 1년을 귀중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을 정착민이지만 유목민처럼 살게 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집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크 아탈리라는 불란서의 사회학자가 호모 노마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이민신학에 큰, 이민신학에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떠나는 자는 경이로우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정착민이면서 유목민이고 유목민이면서 정착민인 사람이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정착민과 유목민을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유목민들은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불, 사냥, 언어, 농경, 예술, 그림, 조각, 음악, 글씨, 민주주의, 많은 걸 제가 뺐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다. 미래의 정착민들이 발명하도록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국가, 세금, 감옥, 저축, 총, 대포, 화약들이었는데 맨 먼저 그런 발명이 이루어진 곳은 로마였다. 그러기에 그는 이상적인 인간을 정착민이면서 유목민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이지만 유목민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순례의 길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잘 안 지켰죠. 경이로운 민족이 되길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스스로 유목민 되는 길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민족을 강제로 유목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경이로운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경이로운 민족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길입니다. 또 하나는 강제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콜롬비아 단기 선교단의 보고를 영상으로 보았죠. 자발적으로 경이로운 삶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두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자발적인 유목민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 몇 명은 홈레스를 찾아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나눠드립니다. 이것도 자발적인 유목민의 삶을 누리는 한 방법일 줄 알아요. 이번 주말은 전교인 수양회를 갔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떠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떠나는 자체가 경이롭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번 수양회에 가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오려는 마음으로 참여하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오시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미 떠남의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떠남은 무작정의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울러 도중에 함께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떠남은 하나님을 향한 떠남이요 이웃을 향한 떠남입니다. 곧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경이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삶은 정착민인 동시에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떠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삽니다. 이웃을 만나며 삽니다.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경이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언입니다. 나를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가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구경도 못해보고 죽어가는데 나에 대한 간호가 어찌 이리 극진합니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말입니다. 수녀들이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기계장치로 마더 테레사의 호흡을 되살리려 하는 찰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응답이, 말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87년 동안의 이 땅 위에서의 떠남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1910년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떠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떠남의 삶을 마치면서 멋진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간호가 어찌 이리 극진합니까? 떠남의 삶을 살지 않고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경이로운 삶을 살다가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아멘. 애굽이라는 정착민 사회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떠난 그들, 광야 40년을 마치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 사람들처럼 정착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줄로 기대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정착민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들, 유목민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 끝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정착민이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삶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위대한 삶으로 가는 길, 경이로운 삶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정 장민이면서 유목민이 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1년에 3번 이상 갖는 저희들의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이로운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온 교우님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